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약속에 따른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16장 28절 마지막 절에서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이어지는 말씀이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마가복음 9장 1절이나 누가복음 9장 27절에 공이 같은 기록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하신 약속을 어기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미 내다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것으로도 또는 환상으로 봤다 또는 꿈에 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건은 분명히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원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라고 하는 누가복음 32절에 라는 기록을 봐도 역시 사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자긴 잤는데 아주 깨고 본 현상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이거나 꿈에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실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복음서 간의 날짜에 대한 차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본문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요. 9장 28절에 그렇게 역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하신 날을 포함시키지 않은 엿새가 지난 후에라는 말씀이고 여드레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확한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날과 엿새를 지난 후면 바로 여드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항상 중요한 역사에 데리고 다니셨던 사실들을 복음서 몇몇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도 그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오늘 본문에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직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영광을 보면서도 조금은 이기적이고 죽음을 앞둔 기도 앞에서는 깨어있어 기도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잠자고 있었던 모습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주님께서 새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셨던 산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산이 어느 산이냐?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 있는 것은 그게 무슨 산이냐? 아니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9장 27절 28절을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라고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를 오히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일이 많았고 또 홀로 기도하시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후에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했던 사실들을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읽게 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과 비슷한 내용의 짧은 기도문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친히 위험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의 자세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을 삶으로써 매일 그리고 매시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역사의 말미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2절 4절의 내용인데요. 주님의 본연의 모습과 여기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여기서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변화되셨을 때뿐만 아니라 본래 영광의 위엄스러운 보좌에 계셨던 그 영광과 위엄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우리의 종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모습으로 사시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영화를 입으셨던 모습을 보는 거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주님의 왕권의 권능과 영광을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서인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제자 요한은 이 경험을 끝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복음서에서도 또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서신에서도 전혀 이 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2절 3절에 그랬거든요. 예수도의 본연의 모습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하늘의 백성들이 변화받을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단순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의 미래에 변화될 모습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목숨을 바쳐 충성한 사람들의 장래 입을 영광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뵙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그 머리와 터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중략을 하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내용을 공간복음의 기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더 밝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확신하게 되는데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는 마태 기록과 함께 마가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요. 누가는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표백제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다가 흰옷에다가 넣어서 삶거나 빨면 옷이 하얘지죠. 정말 대낮에 햇볕에 걸면 아마 희게 된 것이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표백제로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묘사를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입으신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것을 묘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바울사도조차도 조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사도는 이게 사실은 자신의 경험이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경험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신묘막측한 그런 경험을 묘사하는 것을 보는데 역시 조심스러운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령한 것에 대한 체험은 그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으로 경계되어야만 합니다. 자랑하고 떠벌리는 자세는 벌써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세가 아닙니다. 참으로 이러한 위엄과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 율법과 선자의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 속의 그 수많은 제사도 예수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부분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선자들의 예언도 모두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 세 사람의 만남과 대화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면서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역시 본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죄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좋으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누리기를 욕심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조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무 한 그루를 봐도 또 이상한 돌 하나도 나만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데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보다 많은 사람과 나누어 더불어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일 것인데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욕심을 부려서 이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욕심내는 나 자신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베드로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의 구원과 사랑과 영광과 위엄을 보고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닙니다. 여기 우리들만 이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예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위대성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사제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신이 이제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서 보는 위대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런 고백을 봅니다. 또 다른 죄성의 하나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물론 마가와 누가에서는 우리라고 쓰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한 것인데요. 좋게 봐준다면 헌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영광을 머무르게 하는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다른 면에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 일은 내가 했지. 하나님의 은혜나 동료들의 함께하는 수고보다도 나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세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냈던지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다.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이 협력해서 했다. 그런 것이 귀중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위대성은 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자세는 모든 한 일을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다거나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주님께 다른 형제에게 공로를 돌림으로써 이 영광스러운 약속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영광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를 이 말씀에서 듣습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이죠.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나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제목으로 잡은 중요한 말씀인데 역시 본문의 중요성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들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내용에 또 한번 흠칫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영광에 취해 있는 이 세 제자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주고 계실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적 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구약의 중심인물인 두 사람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신 명령이라는 데서 더더욱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한 독생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하늘이 열리면서 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3장 17절에 우리가 봤죠? 인간의 입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를 증거할 사도들에게 확신시키고 계시는 모습이다. 그런 이해를 갖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따른 모든 계명이나 선지자를 통한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왜일까요? 그 모든 예언의 책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으므로 이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내용이 바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은 엇갈리는 부분들을 보면서 어느 것이 더 성서적으로 옳은가라고 하는 혼란을 가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을 명료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구약의 어떤 예언의 말씀보다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과 더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너희가 오늘 보고 놀라고 감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당부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환상은 시간이 가면서 가물거릴 수도 있고 부풀려질 수도 있지만은 예수도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도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 순종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하다는 성인 군자나 속담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봉자가 하는 말이 무엇을 뒷받침하겠습니까? 석가가 하는 말이 무슨 가치를 갖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성경과 비슷한 예언들과 그 밖에 어떤 선자의 말보다도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당부로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광보다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를 듣는다고 하는 내용에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의 경외감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도 역시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봤던 형상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위엄이지만은 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바로 구약의 대선자인 이사야일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렇게 위엄을 본 이사야는 탄식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로 뵌 사람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가복음 9장 6절도 그렇게 적고 있고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는 9장 3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확신과 사명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은 바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포베오라는 말입니다. 포베오. 이 말은 본래 경악하다, 완전히 놀라서 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 대단히 무서워하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서 넘어질 정도로 경외감을 갖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가 바로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 위에 쏟으신 공의의 분노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은 그 공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사죄를 받고 용서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희생의 떡과 잔을 기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면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확실히 대면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할 대로 경외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 영광을 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서로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약하도록 하겠지만은 왜 이 영광의 사실 뒤에도 주님은 또다시 죽음을 말씀하실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희생이 없이는 아무도 이 세 제자들이 본 영광을 입혀줄 수 없기 때문에 역시 희생의 고난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영광의 모습 속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의논한 것조차도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과 부활을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왜 이러한 영광을 입으시는 주님께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죽음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9장 10절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을 거치지 않는다면 영광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하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의롭게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수시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장차 입을 영광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장차 성도들이 입을 영광도 세상에서는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새 제자처럼 영광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 경험해지는 영광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신 성경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보장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같은 영광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신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어떤 상황이든지 수시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입장에서라도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늘 가슴속에 확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